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이들이 집에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이 가끔 가출을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집에서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한 번쯤은 나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버린 이 일은 부모에게는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이 찾아서 얼마나 헤맬지도 모르고 놀랄 일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 생기기보다는 별 탈 없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대학부 아이들 전도여행 가서 뭐하냐고 연락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고추 딴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 고추 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골 아이들의 가출 이유를 물어보면 1번이 고추 따기 싫어서거든요. 그래서 고추 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고추 따기 싫어서 가출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시골 아이 하나가 대구로,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몰랐죠.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갔더노? 대구요. 왜? 고추 따기 싫었어요. 왜 왔니? 다리 아팠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리 아팠어? 다리가 왜 아픈데? 앉을 데가 없던데요. 그러면 시골 아이가 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까지 날아왔습니다. 대구 시내를 가보니까 꽤 말이요, 앉을 데가 없던데요. 이해가 가시나요? 앉을 데만 없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시골 아이가 간다고 갔는데 앉을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 시골에서 화장실이야 뭐 곳곳이 다 화장실이잖아요. 내가 화장실을 못 찾는 거예요. 그야말로 촌놈이니까요. 제가 그 아이 야단치려고 불렀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날부로 바로 차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 이튿날 학교 올래니까 야단도 맡겼고, 그래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하종일 누워 구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고. 그래, 하종일 산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 이튿날 학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골 아이들의 가출 사건이죠. 뭐, 그래 오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야, 또 나가겠냐? 아니요, 차라리 고추 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가끔은 어디가가 좀 지저분한 데서 며칠 묵어가 오다 보면요, 이상한 병균을 묻히와가지고 한반 아이들 전부 전염병 오라가지고요, 주로 옴이 잘 옮겨옵니다. 한반 아이들 전부 옴 걸려가지고요, 단체로 피부과 병원 다니고 뭐 이런 일도 저지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아이들의 가출은 큰 사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해지는 거는요, 아버지가 가출하는 경우에요. 부모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부모의 가출은 대체로 자식들이 정말 패역한 패륜행위 때문에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요즘은 점점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아버지 머리 구경시켜준다고 해놓고 멀리 가가지고는요,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전혀 없고, 전혀 뭐 기억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경우에요, 아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이나, 진짜 못된 인간들은 그래놓고 아예 막 도망가버리는 자식들도 있는 모양이기다만은,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서도 말 안 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는데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출이죠. 이런 가출은요, 전부 자식들의 패륜행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멀쩡하게 자식하고 잘 살던 노부부가요, 느닷없이, 야, 우리 방 얻어도 나가 살겠다. 큰 분란입니다. 자식이 앉아가 갑니다. 아이, 아버지, 엄마 나가 사는 건 좋은데, 우리 다른 형제들은 날 보고 뭐라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안 되면 네가 똑바로 하든지. 그 얘기 하진 않아요. 가끔 서러움을 많이 겪은 부모님들 어느 한 부분이요, 나가서 살겠다고 방 얻어달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출입니다. 온 동네 망신이 되는 거죠. 아이들 보다가, 아이들의 가출 보다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온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임금님이 가출을 합니다. 임금님의 가출은 또, 가출이라는 단어 안 써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못 맞힐 문제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임금님의 가출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힐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역사에요. 임금님이 가출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관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임금님이 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관에 들어가가 요즘 말로 하면 러시아 대사관에 숨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러시아 공관은 아관입니다. 아관, 파천 그러죠? 이 파천 가는 게 임금님의 가출이에요. 우리 역사에 이 임금님이 그 집을 나가버린 예가 몇 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아관 파천입니다만은 세상에 임금님이 자기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가지고요. 1년을 버텼어요.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요. 나라의 중요한 이권은 러시아에 일본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있었나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간 있었어요. 임금님의 가출은요, 이건 나라가 망신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흔들흔들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금님이 가출한 예가 몇 건 더 있습니다. 노년에 견훤도 탈출하죠. 견훤도 아들에 있는 나라를 도망쳐가지고요, 적국의 나라, 왕건에 있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거요, 가출입니다. 이건 나라가 망해갈 징조예요. 함흥차사란 말 있죠. 임금님의 아버지가 함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아버님 모셔오려고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가는 심부름꾼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에서 함흥차사란 말이 생겼죠. 이건 이성계의 가출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요, 임금님이었던 아버지가 가출을 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이들의 가출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하면요, 이거 온 동네 망신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출을 하면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기는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출하는 경우나 임금이 가출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요, 누군가가 폐륜행위를 했거나 무능한 것이 원인입니다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출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쓰기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니 우리말로 해서 이건 가출이 틀림없는 겁니다. 도대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을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셨던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더 보십시다.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러는데,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계셨던 곳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직접 눈에 안 보이니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예요. 하나님이 계신 흔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을 있다가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나가지고요, 그 위에 있는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그룹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갖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19절 그 뒤쪽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러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동문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께서 넘어가셔서 그 11장 23절 보세요. 11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동쪽 산을 우리는 흔히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성읍 동쪽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 떠나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요, 24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갈대아까지 가시는 거예요.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더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갈대아까지로 가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나가는 거,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 마음이 어떠할지. 이거하고 비교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칸씩 떠나서 가셔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 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출인데 임금님이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쓰죠. 보통 임금님들의 가출은 몰래 도망쳐요. 이거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알게 가는 게 아니고요, 몰래 도망을 쳐요, 가요.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고, 견원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탈출해서 왕건에 갈 때도요, 정말 몰래 도망을 칩니다.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갈 때는요, 그 피난 가는 걸 백성들이 봤어요. 여러분, 임금님이 성을 떠나서 지금 피난을 갑니다. 이것도 파천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거고요. 이건 임금님이 저렇게 가면 이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적이 있죠. 밤에요. 급히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는 성경 곳곳에요, 신하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임금님의 파천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남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왔던 그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선지자가 그걸 환상 가운데 쓰지만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고통스러웠으리라는 짐작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너무너무 정성들여가 잘 지어놓은 집에 오랫도록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을까요? 에스겔서 우리가 본 것보다 조금 앞쪽을 찾아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겼어도요, 멀리 나가서 섬겼어요. 먼 곳에 있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집 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해도 어른들 욕을 하거나 높은 사람 욕을 해도요, 안 보이는 뒷전에 가서 하면 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전에서 하는 욕은요, 이건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된 왕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면전에다 대놔놓고 욕보이는 행위죠. 그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컸어요. 유다가 훗날 선한 왕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므낫세의 죄가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있던 선한 왕 요시아 왕이 그 우상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만은 요시아 사후에 또다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 온갖 종류의 우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셔요. 우리 교회 안에요. 누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무당이 와서 설쳐요. 이쪽에는 당군 신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슬 해댔기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성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소가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됐고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심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하나님 참고 계셔야지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정말 나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반항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 전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통사정을 해서 한번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가다가는 나도 이 홧김에 확 쓸어버릴지 모르니까 나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랬을 때 모세가 또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결국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그 멋진 순종의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전체를 걸쳐서 이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 이민족을 들어서 압제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7번, 8번 반복해요.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해방을 시켰어요. 좀 먹고 살만 안 하면 또 우상 섬겨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 사사시대 40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요 성경이 평가하기를 선하다고 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19왕이 다 악했다고 말해요. 남쪽 유다예요. 선하다고 하는 왕이 한 4명 정도는 있어요. 악한 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선하다고 하는 왕도 가만히 보면 이런 왕을 선하다고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선했던 왕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와서 그 긴 세월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 끝없이 반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세월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징계하다가 용서하고 징계하다가 용서하고 이러면서 지나온 세월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혼을 내도 끝끝내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과 아버지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런 경험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만은요. 끝까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움이 생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옛말에는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죠. 그래서 부모가 대체로 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상한 부모들이 생겨가 부모들이 안 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긴다, 부모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식이 이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저요. 그러니 부모하고 자식하고 끝없이 싸우면 결국은요 자식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요 끝없이 반항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은 참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항하고 결국 누가 이길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게 자식이거든요. 자식만 아니라면요 그나마 죽든지 살든지 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갖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 자식 끝내 못 버리고요 할 수 없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지만 사실은 영원히 떠나지는 못해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한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떠나셔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해요. 또 다른 약속이 있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못 떠나셔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위,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왕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이 백성 인내에 거듭을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신 게 되죠. 이런 부모가 집을 떠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식을 잘못 기른 탓이고요. 임금이 궁을 떠나는 것은 본인이 무능한 탓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궁을 떠나서 도망치다시피 나갔던 왕들요. 대체로 자신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거나 무능한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요? 아니요. 능력 탓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어떻게 본다면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프셔서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을 쏟았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도 무시하고 모독하는데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아픔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 때문에 이 아픔을 견디고 이곳을 떠나가신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요 불러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막 싹 바꿔버리면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막 말 잘 듣도록 싹 바꿔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러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아마 귀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해요.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몇 살 짓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버릇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진짜 내용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애가 아빠한테 섭섭하다고 도망을 와가지고요 침대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먼지 펄펄 나는 침대 밑에 애가 들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얘 꺼내는데 시간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죠? 이놈 시계 안 나와 하고 쥐고 땡기면 몇 초 만에 끝날 일인데요. 이 아버지가 그 침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그 애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걸린 시간 6시간이요. 6시간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제 발로 거기 나오게 하는 그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 어린 아이지만 철없는 아이지만 아이를 대하는 게 이게 다르구나. 사람을 이 사랑으로 대한다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거. 제 나름대로 참 충격적이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요. 저 같아도요. 애가 안 나와 끌고 나왔구나 침대에 딱 뒤집어 버리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랑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뭐 어제 한꺼번에 확 어떻게 해볼 생각은 일찌감치 접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사랑해서 이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평생가다 안 바뀌어요. 신랑이 부인을 보면서요, 저 버릇은 고쳐놔야 되겠는데 싶어도요, 그 안 고쳐집니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랜 시간 가장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두셔요. 사랑은 힘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때 뒤집어 놓지 않고 이 아픔을 다 당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끝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자기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그렇게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나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고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이슬이 와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딱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에 물 대기 위해서 밭에 물 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딱 줘요. 저장해놓은 물 없습니다. 그런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리면요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요 농사 못 지어요. 저장해 놓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리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사방에 커다란 대국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한쪽에서 큰 나라가 생겨나서 이웃 나라를 치러 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1위 때 한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왜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 하시면요, 사방에 있는 이 때가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순식간에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이리떼가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의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환상을 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성전도 완전히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정말 어떤 말로 무지렁이 같은 사람 얼마만 남겨놓고 모두가 바빌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 가고 맙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더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자, 우리 하던 말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로 영영 가버리셨을까요? 정말 재밌고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어디에 가셨는고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대거 잡혀가지만 그 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걸쳐서 포로로 가 있었는데 먼저 포로로 간 선지자가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환상 중에. 여러분, 성소를 떠나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떠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 있던 그곳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에스겔서 1, 2, 3장을 보면 에스겔이 거기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아,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뭐 이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 꼭 우주인 묘사한 것처럼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소리 나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가끔 어떤 부모들이요, 도저히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유치장에 집어넣은 부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치장에 갇혔던 아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따집니다. 그래, 자식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디까?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유치장에 가 있을 동안에 나는 방에서 누워본 적도 없다. 방에 불 떼본 적도 없다. 이 계단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너 바른 사람 돼서 나오기를 이날 이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웠다. 난 한 번도 누워본 적도 없다.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저 차디찬 유치장에 갇혀있는데 따뜻한 방에 퍼지고 저 다리 뻗고 누울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떠나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두가 포로가 되어 갔어요. 하나님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시원하실 턱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이사야에 보면요, 나는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버린 것 같아 보이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비록 떠나셨을 망정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는지 몰라도요, 한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발 강가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슬피 울며 힘들어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요, 저 뒤에 이제 가보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하나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떠나버리신 성전은 버림받은 건데 완전히 파괴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해서 파괴돼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이 뒤에 묘사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훗날 헤롯이 성전을 또 세웁니다마는 헤롯 성전도 아닌 새로운 성전 하나를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서는요,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에스겔서 뒤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동쪽 문은 닫아 잠그라. 아무도 통행할 수 없도록 잠그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에스겔에게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안 읽어도요, 뭐 읽어도 기억에 잘 없는 수는 있지만 설교에 자주 나오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는 보통 기억을 하고 계셔요. 혹시 기억을 안 하셔도 그거 많이 들었다 이러실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해골 있죠? 어느 계곡 갔더니 마른 해골이 쫙 깔렸어요. 마른 뼈.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더니 나중에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군대같이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가요, 저 기억하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마른 해골 같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성전 문틈에서 물이 쏨쏨쏨쏨 스며 나왔는데 이 물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무릎바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결국은 사람 키를 넘어갈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른 큰 강이 되었더라.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서 뒤편에 뭘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워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를 에스겔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회복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신 건요, 이건 역시도 사탄의 손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훗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십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 이야기를 에스겔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시고 그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왕도요, 백성들이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감격해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러면서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렇게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새로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 와서 우리와 함께 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까이 교회가 있으니까 뭐 주일 됐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렸으니까 가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과정을 거쳐가면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예요. 뭐 이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그 지탱해오고 부흥시키느라고 수고한 교인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출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요, 정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떠나시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렇게 가슴 아프게 떠났다가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거든 돌아가셔서 에스겔서를 쭉 한번 읽으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몇 번쯤 나오는지 헤아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번쯤 나오겠냐고요? 생각보다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저에게 전화 주시는 분은 제가 아주 맛있는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동그라미 쳐가다가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가는데 최소한으로 48번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표현까지 합치면 한 7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은 잘 체크하시면 정확하게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괜히 뭐또 요새 인터넷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찾아놓고 찾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계셨길래 에스겔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점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 반대, 이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며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끝없이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쏟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힘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부족하지만 우리도 정성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